B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해병대 항공기가 27일 호주에서 다국적 훈련 중 추락해 해병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미 해병대가 이날 발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MB-22 오스프리 비행기가 호주 북쪽 멜빌 섬에서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 30분경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부상자 가운데 5명이 중상으로 섬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80km 떨어진 다윈시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추락 현장에서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주 북부지구의 마이클 머피 경찰청장은 나머지 다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헬기와 비행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그리고 동티모르군이 참여한 훈련에서 사고가 났고 부상자들이 모두 미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의회가 만든 법에 근거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이 27일 밝혔습니다. 에슬라미 청장은 이란이 우라늄을 60% 농도로 농축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슬라미 청장은 관련 법을 언급하며 우리는 전략적 틀에 관한 법에 따라 핵 농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란이 핵무기급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는 속도를 크게 늦췄고 비축량 일부를 희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란 핵활동에 관한 광범위한 대화를 되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일본 환경성이 27일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성은 원전 주변 11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당 7에서 8 베크렐을 밑도는 삼중수소가 나왔다면서 이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환경성 장관은 성명에서 일본의 명성에 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 높은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관리는 환경성이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수산청은 원전 근처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사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수산청 검사 결과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삼중수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상공에서 25일 일유신 39 훈련기 두 대가 충돌해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26일 발표했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호출부호 주수로 알려졌으며 나라를 크게 도운 장교인 안드리 필시코우가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종사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로운 하늘을 지켰던 모든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필시코우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고 개혁에 앞장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비행 준비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간밤에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 지역 등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측은 최대 9개에 달하는 공중 목표물 가운데 순항미사일 4대를 격추했다며 나머지는 잘못된 목표물들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스란 클라우첸코 크이우 지지사는 한 지역에서 떨어지는 미사일 잔해로 2명이 다치고 건물 10채가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방공군의 전문적인 대응 덕에 중요 기반 시설이나 주거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7일 일찍 우크라이나 전역은 약 3시간 동안 공습 경보 아래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접경 브랜스크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간밤에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4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미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걸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오전 3시 50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쏘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밝혀졌나요?
예, 일단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발사 실패 사실과 함께 그 이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24일 새벽에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사 3시간가량이 지나서 이 관영 매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로써 지난 5월 31일에 첫 번째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관영 매체들은 1계단과 2계단은 위성 운반 로켓트가 정상 비행을 했지만 3계단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한 후에 오는 10월에 세 번째로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발사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필리핀 동쪽 600km 지점과 다른 몇 곳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발사부터 추락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24일 쏜 로켓은 이날 그 약 15분간 비행을 하다가 폭발해서 이제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발사부터 그 추락까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그 시간대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4일 오전 3시 50분께 북한이 그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를 한 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로켓은 그 북한이 개발한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천리마 1형 3단 로켓이고 맨 꼭대기에는 북한이 자체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만리경 1호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연료는 액체 연료로 보이고요. 발사 직후 로켓은 그 서해에서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지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 인근을 통과하면서 이 과정에서 페어링,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둘러싼 금속 표면이 떨어지고 이어서 2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발표를 기준으로 볼 때 1단, 2단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 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3단 로켓이 점화돼서 이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비상 폭발 체제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그 일종의 지령을 내려서 폭발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작동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 오류가 생겨서 로켓이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켓 파편이 필리핀 동쪽 600km 지점과 다른 두 개 장소에 각각 떨어져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고요. 이어서 한 그 이 같은 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한 3시간 뒤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천리마 1형 1단계와 2단계는 정상 비행을 했으나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에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엔진은 문제가 없었는데 비상 폭발 체계가 작동해 폭발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 첫 번째 지난 5월 31일에 첫 번째 그 실패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 폭발 체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비상 폭발 체계가 뭐냐? 이것은 로켓이 궤도에 따라서 정상 비행을 하지 않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안전을 위해서 로켓을 폭발시키는 장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폭발 체계 자체만으로 보면 북한의 설명대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다만 만약에 이 로켓이 이 낙하 지점이 잔해물의 낙하 지점이 예상 지점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비상 폭발 체계만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로켓 잔해물이 예상된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낙하했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 상황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에 대해서는 그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체면을 구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도 그 북한이 1차 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때도 실패를 했고 요번에도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을 두 번 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그 5월 31일 날 그 북한이 그 1차 그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하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에 그 평양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당시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로켓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그 가장 엄중한 결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마 이 같은 로켓 위성 발사 실패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제 체면을 구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정찰위성 발사는 물론 그 정찰위성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 고도화 또 한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을지 자유의 방패 이런 것을 겨냥한 측면도 있고요.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9일 구구절 행사가 있죠. 정권 기념일 구구절 행사를 기념하는 일종의 그 축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성과 이런 것을 그 내세우는 성격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두 번이나 연이어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체면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북한이 그 실패를 인정하는 그 발표를 하면서 10월에 세 번째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10월에는 그 노동당 창건 78주년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해서 아마 발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0월에 발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뭐 그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북한이 이번에 그 발사 실패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비상 폭발 장치만의 문제라면은 재발사가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할 수도 있다. 비상 폭발 장치라는 게 사실 이 단 분리와 관련해서 혹신이 서면은 꼭 필요하지만은 않은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로켓의 잔해물이 예상 지점에서 훨씬 떨어져서 낙하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비상 폭발 체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북한은 일단 지금의 문제를 비상 폭발 장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서 10월 달에 발사를 공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 해도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는 효용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그 정찰 위성의 그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이미 그 정찰 위성을 그 수십 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군사용 정찰 위성의 일종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용어로 이제 서브미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군사 정찰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서 하는 것은 상대방, 가상적국의 어떤 그 시설, 군사용 시설이나 어떤 그 물체를 그 사진을 찍어서 파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이제 찍혀야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운용하는 것은 다 서브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의 물체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미국 정찰 위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죠. 그래갖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화면, 자료 화면 이런 것을 볼 적에 북한이 개발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20 곱하기 20, 그러니까 가로 20m, 세로 20m 그 정도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상도가 낮고 그다음에 거칠 정교하지 않은 그런 그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 위성이라면은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쓰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같은 정찰 위성을 만들지 말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미국의 민간 기업인 구글어스 인터넷에 있는 그런 화면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군은 지난 5월 북한 로켓이 서해에 떨어졌을 때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했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로켓을 수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지금 그 잔해 탐색하고 인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북한의 이런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그 인양 작업을 통해서 그 재원 등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양 작업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인양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북한에 말하자면 신형 무기와 관련한 상당한 정보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획득하고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실패한 북한의 로켓은 한국 상공의 일부가 그 떨어졌고요, 잔해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로켓의 부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미 이것은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 발사 이전부터 정찰 위성과 그 정찰기 등을 동원해서 북한의 아마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하자 즉각 그 한국의 그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영어로 NSC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 사실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정보를 그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그 1차 정찰 위성 발사, 그러니까 5월 31일 날입니다. 당시 1차 발사 때는 서울과 그 백령도 일원에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 뭐 사이렌도 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경계 경보 이런 것은 내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로켓이 서해상의 그 공해를 그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백악관과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또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비난했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공이 비슷한 내용의 그 성명이었는데요. 일단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영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국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또 북한에는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과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예, 이번엔 미국과 한국이 21일부터 을지 자유예방패 연합훈련을 시작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예, 당연합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전부터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 강도 높은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계속해서 조율되어 있고요. 그한 예가 바로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란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합의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 을지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고 이렇게 볼때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 간의 대결이 재래식 무력에서 핵무력으로 그 양상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21일부터 을지 자유예방패 훈련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 또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된다는데 훈련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을지 자유예방패, 영어로 이제 UFS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요. 연합훈련은 단순히 그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이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종합적인 훈련입니다. 올해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위기관리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물론인데 북한의 그 핵미사일 또 사이버 도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일단 대비를 하고 이렇게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국가 체제를 그 평화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이 바로 위기 관리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차 급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그 16일에서 18일까지 일단 연습하고요. 21일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실제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주한미군 등이 나서서 한미연합 그 야외 기동 훈련을 하는데, 과거에도 을지훈련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축소돼서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군이 13개 종목에서 그 같이 훈련을 하고 상륙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급 그 쌍용연합 상륙훈련도 실시해서 올해는 한미연합 훈련이 상당히 큰 규모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23일에는 정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열립니다. 과거에도 민방위 훈련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축소되거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6년 만에 정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하고요. 이어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31일까지 계속 그 훈련이 실시되는데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에서 우주군도 참여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일단 대비를 하고요. 그 밖에도 유엔사 회원국이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다고 했는데 이 한국이 워낙 자유로운 사회라서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지표는 없겠고요.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6년 만에 실시됐죠. 그 이전에는 사실 남북관계에서 긴장 상태가 좀 완화되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공무원들만 그 참여하는 훈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훈련에도 일단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에 20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인들 그리고 차량들 이런 것들 이제 대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공습 경보와 함께 대피소나 지하 공간 이런 것으로 이제 대피하는 훈련이 진행됐고요. 그 전국적으로 실시된 처음 6년 만의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아해하거나 또는 생소해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연합훈련으로 돌아가세요. 예,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파괴력이 큰 미국의 전략자산이 얼마나 이제 참여하느냐도 관심거리인데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하나요?
아직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발표 이런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은 아마 이번에 훈련 중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의 그 전략 폭격기죠. B-1B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군의 전략 그 자산도 아마 한반도에 전개돼서 같이 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B-1B가 한반도에 왔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해군을 시찰하고 또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이렇게 북한의 국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을지훈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동선을 보면 군사적인 현지 지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군 시찰하고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 한반도의 그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북한 발표가 그럼 엉터리란 얘기인가요?
한국 합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은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그 21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해군을 그 참관 시찰을 했는데 당시 그 어떤 사진이 실렸냐면 노동신문에 북한 해군 함정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고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군함에서 그 무기가 발사되는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이제 합참에 가서 물어본 거죠.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 합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되고 사실이 다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합참은 그 무기가 발사된 것은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함에서 쏘는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면 상당히 그 사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짧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목표 명중 여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이 쏜그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 합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쏘기는 했는데 미사일을 쏘기는 했는데 목표를 명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합참에서 정찰위성 또는 첨단 정찰기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북한 해군의 움직임 이런 것은 아마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합참이 이 같은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경비함이죠. 661호도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현대적인 군함,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서 그 탐지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덜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실제로 스텔스 성능의 이런 경비함을 갖추거나 제작할 그런 역량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함 661호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이 다만 오랫동안 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그 함정을 그 보유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측면은 있다라고 한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경비함 661호도 최근 것이 아니라 10년에 건조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 합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18일이었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미국 정찰기가 경제 지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것이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북한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영어로 EEZ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자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고, 그전에는 북한의 실세죠. 김여정 부부장도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해당 국가가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 같은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방부 발표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 항해할 것이다, 항행할 것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ICBM을 또 조만간 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이 ICBM이든 어떤 형태든 도발적인 말하자면 행태로 이런 그 발사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특히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그리고 최근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간에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나름대로 군사적인 도발을 말하자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군사 정찰 위성은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일반 단거리든 중거리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SLBM 이런 것들 어떤 형태든 북한은 이런 것들을 고지 없이 사전 고지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까지 말하자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입증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 발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항상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군사적 움직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ICBM 발사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년 반이 넘게 이 국경을 봉쇄했다가 이번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됐는데 고려항공역의 비교 22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또 북한 선수단도 버스편으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또 러시아도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북중 국경 봉쇄가 한 50% 정도는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국경 봉쇄가 풀렸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봉쇄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한다면은 교역,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이 정상화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적 교류도 또 정상화돼야 될 겁니다. 공관원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이 출국을 권고해서 이제 비어 있었던 외교 공관들의 공관원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또 중국 등 외국인들의 관광도 재개돼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차량이나 철도, 여객기 운항도 정상화되면은 이 국경 봉쇄가 이제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반 화물 차량의 운항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 이 공관원들이나 외국인 관광을 아직 받지 않고 있죠. 교역은 일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편수가 이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던 북한 공관원이나 유학생들을 이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사용하는 정도지 일반인들의 말하자면 항공편이 재개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풀렸다 이런 정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완전 봉쇄까지는 봉쇄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형 변이가 중국에서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좀 시원하고 투명하게 국가의 정부 이런 그 국경 봉쇄 해제 계획을 밝히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투명성 확보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부터죠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1일 2회에서 2회로 늘렸다는 소식도 있는데 왜 기차는 이렇게 하고 화물 트럭 운행은 정상화하지 않는 걸까요?
네, 북한 당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물 기차, 열차는 지금 그 운행을 했고 이것이 증편이 된 상황인데 트럭 을 통한 그 화물 수송은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트럭 수송이 이루어져야 장마당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트럭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 두 가지로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기차보다는 트럭 수십 대가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럭을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코로나의 그 발생 가능성, 유입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트럭이 가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그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죠. 각종 그 의류, 뭐 기름, 식용유, 비료 이런 것을 이제 사갖고 들어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북한이 당연히 돈을 지불해서 이제 그걸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북한이 갖고 있는 귀중한 외화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자는 기차를 통해서 아마 수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트럭 수송은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 외부에서는 상당히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북한 정부에 노동당이 있다면 주민들에겐 장마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 침체됐던 장마당이 좀 살아날까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경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마당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4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마당은 사실 북한에서 공공부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밑바닥에서의 어떤 물물교환이라든지 생계수단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밀무역을 국경에서의 밀무역을 통해서든 생필품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교역이 이제 북한 내에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또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밀무역이든 공식무역이든 완전히 차단되면서 장마당도 사실상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 이런 공식무역과 밀무역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장마당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21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 내용,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힌 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는 누구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아 루스벨트를 가장 이상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꼽습니다. 백악관에 앉힌 들, 오늘은 엘레노아 루스벨트를 알아봅니다.
내 아내는 가고 싶은 곳 어디에나 갑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하고 많이 배워옵니다.
어느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내의 자랑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첫해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로 6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됐던 건데요. 하지만 엘레노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애나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1884년에 뉴욕 명문가의 큰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소녀였다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얼리다 블랙 교수는 말했습니다.
엘레노아 루스벨트는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죠. 엘레노어는 10살 때 고아가 됐는데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레노어가 자신을 닮아서 예뻐야 하는데 별로 예쁘지 않다면서 실망을 드러냈고요. 내성적인 성격에 엘레노어를 놀리면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또 엘레노어의 아버지는 술 중독자에다 진통제를 남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엘레노어는 오히려 부모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곤 했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네, 엘레노어의 아버지 엘리엇 루스벨트는 2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 피어도 루스벨트의 동생이었고요. 어머니 애나 홀스는 뉴욕 사교계의 이름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엘레노어와 두 동생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14살 때 영국의 기숙학교에 들어간 엘레노어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엘레노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마리 수베스트리 선생입니다. 그 전에 엘레노어는 학교에 다닌 일이 없었고요.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배웠는데 별로 좋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엘레노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베스트르 선생을 만난 뒤에 엘레노어는 자기도 머리가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여름에 엘레노어가 수베스트르 선생과 함께 여행하면서 독립심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여행 일정을 짜고 예산을 맞춰 돈을 쓰고 무숙자 시설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죠.
3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한 뒤 엘레노아는 1902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가 먼 친척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마주쳤는데요. 이날 우연한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가족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언젠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아니, 왜 하필 저죠? 전 별로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1903년 1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결혼 신청을 받은 엘레노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1905년 3월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엘레노어는 만 20살, 프랭클린은 2살 위인 22살이었습니다. 마침 뉴욕을 방문 중이던 큰아버지 피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식장에서 신부를 인도했는데요. 결혼식을 마친 엘레노어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꿈에 부풀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신혼 집에서부터 가구,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강한 시어머니가 모든 걸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자주성을 전혀 키우지 못했죠. 그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10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아이 6을 낳으면서 엘레노어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프랭클린이 해군 차관보 자리에 올라 워싱턴으로 이사하면서 엘레노어도 점차 시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에 일어난 남편 프랭클린의 외도와 소아마비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엘레노어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엘레노어 루스벨트 페이퍼스 편집장인 얼리다 블랙 교수는 엘레노어가 실망과 두려움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낭만적인 사랑보다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 엘레노어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 엘레노어는 남편 프랭클린이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부터 정치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아마비는 엘레노어가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더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엘레노어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계속 대중에게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알리려고 애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 문제, 임금이나 교육 같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엘레노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29년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32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전통적인 퍼스트 레이디면서 동시에 전통에서 벗어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백악관 연회와 접대를 맡아서 하고 백악관 안주인으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고 정치와 정책에 많이 관여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남편의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백악관에 전달했고요.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했죠.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뉴딜 정책의 여러 주요 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업 여성을 위한 야영, 예술가 지원 계획, 청소년을 위한 계획 등을 세우는데 이바지했고요. 사회보장제도, 공정노동규준법 등에도 관여했죠.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또 정기적으로 잡지에 글을 쓰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퍼스트 레이디로서 여러 전례를 깨는 일을 했고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다시 얼리다 블랙 교수입니다.
인종평등을 위해 너무나 자주 목소리를 내서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공산주의자, 유색인종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라이베리아로 보내고 싶어할 정도였습니다. 또 백일 우월주의 비밀단체인 KKK가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또 흑인 오페라 가수 메리앤 앤더슨이 애국 여성회 회관에서 공연하려다 거절당하자 링컨 기념관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레노어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했지만요. 미국인 대다수는 엘레노어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얘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봄,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엘레노어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은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We stand today at the threshold of a great event.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UN 대표로 임명돼서 세계 인권선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얼리다 블랙 교수입니다.
초기 UN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UN 대표단이 엘레노어에게 UN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게 임무였는데요. 엘레노어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된 전략을 추구하는데요. 첫째는 이상과 목표를 보여주는 선언문을 쓰는 것이고 둘째는 구속력이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권 유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재판소를 세우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이죠.
역사학자들은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란 두 가지 큰 위기를 겪는 가운데 미국인들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월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아세안과 이 지역의 장관들과 만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하고 상호 연결되며 탄력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 means countries are free to choose their own path and their own partners, where problems are dealt with openly, where rules are reached transparently.
블링컨 장관은 이는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의 노선과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규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며 상품과 아이디어가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아세안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시안 중심성,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긍정적인 의제, 협력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이 지역 모든 사람들과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ASEAN agenda, when it comes to tackling the climate crisis, when it comes to advancing renewable energy,
블링컨 장관은 아세안의 의제를 살펴보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글로벌 보건,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라며 이 모든 분야가 우리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세안 전망과 우리의 자체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되며 연결되고 탄력적인 비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인 상업과 연결성을 위한 중요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seek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hich is in the interest of all n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또한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상업의 50%가 매일 그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의 70%는 타이완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세안이 국제법에 근거해 행동 강령 협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고 이 이례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의 약속을 실현하는 동안 미국과 아세안은 이 원칙을 계속 함께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